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는 13,770여 제곱미터 면적에 기본 건물과 보조 건물, 측정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형 영상 표시 장치를 통해 위성 발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주현시실과 위성을 관제하는 조종실, 광학 관측실, 관람실 등이 설치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우주개발 사업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라며 인공위성 발사 등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 발생 8일 만인 오늘 생존자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오늘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군과 경찰이 카트만두 북동부 신드 훈팔 초크 지구의 건물 잔해더미 아래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앞서 네팔 정부 당국자가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졌습니다. 락스미 드하칼 네팔 내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누군가 갇혀있는 곳에 공기주머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생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천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럽인 천여 명을 포함해 수천 명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구조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중해 리비아 해상에서 자초된 불법 이민 선박으로부터 3,4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이탈리아 관리들은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3,200명의 난민들을 구출해 항구들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 구조선도 사고 선박에서 200여 명을 구출하고 불법 이민을 주도한 용의자 2명과 함께 이탈리아 당국에 넘겼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앞으로 4개월간 매주 5천 명씩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불법 이민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5월 3일 오늘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유엔이 지난 1993년 제정한 이날은 언론 자유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을 맞아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올해의 세계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핀란드가 5년 연속 언론 자유 1위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각각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언론 자유 최하위 국가로 선정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북한, 에리트레아로 각각 178위에서 18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짐바브웨, 쿠바, 중국 등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49위, 한국 60위, 일본은 61위에 머물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의 측은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을 공습한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집속탄은 민간인들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는 지난 2008년 전 세계 116개국이 합의한 조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사용한 집속탄은 미국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미국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국가 지도자들과 만난 뒤 스리랑카의 민주 개혁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금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 일정을 마친 케리 장관은 오늘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방금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으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전에도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히 관심을 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일단 그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부상하면서 미국과 세계 1, 2위 대국의 위치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와중에 일본과는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 중국은 다이오이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으면서 사실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국이 핵심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군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것이 그 맞물리면서 그 배경으로 크게 부각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공식 방문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그런 예우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는데요. 일본은 국왕이 국가 원수로 형식상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가 국빈 방문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를 갖췄고요. 그래서 국빈 만찬을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이번에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배경과 형식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요. 이런 점에서 그 해외 언론들은 이번에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신미럴 시대, 새로운 미럴 시대를 말하자면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한 차원,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침 또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미일 동맹의 관계를 확대한 것을 다짐을 했는데 이것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협력 지침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인데요.
네.
방위협력 지침은 영어로 흔히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1978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일본이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한반도 유사시 예를 들어 그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는 남침을 할 때 이런 유사시에 그 미군과 자위대가 어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종의 유사시 지침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 유사시에 그 작전은 어떻게 하며 또 병참, 보급이 중요한데 보급은 어떻게 하고 정보는 누가 어떻게 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이 방위협력 지침인데요. 이 부분이 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한반도나 그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를 상정했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주로 그 일본과 한반도 이 정도의 국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제일 많이 바꾼 것이 그 이 부분을 한반도와 일본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지금 저 미군이 지금 배치돼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일 이것이 그 일본의 그 의회 그 지지를 받고 법률이 개정된다면은 자위대가 중동까지 가서 미군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요. 또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그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그 컴퓨터 이런 분야 또 우주 분야 이런 거에서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그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이번에 해결을 했고요.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자위대가 요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번에 그 미일 그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가장 큰 눈에 띄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일본과 중국이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은 동중국해죠.
네.
그렇지만 남중국해는 또한 그 상당히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미국과 협력을 맺고 있고 또 동맹 관계에 있는 필리핀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 자체의 그 핵심 의제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의 부상은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로서는 거기에 견제해서 거기에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방금 얘기한 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양국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그 관통하는 한 가지 표제어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포위 전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중국 측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상대로 중국은 상당히 그 반발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그 관영신화통신은 이번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 그 활동을 허용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중국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그 강한 반발 또 경고성 언급을 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 그 기자들을 만나서 군사 동맹은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 그 평화 협력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이 같은 그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가 영토의 주권과 해양 권익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즉 중국의 능력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경고성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새 방위협력 지침에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다뤘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들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 최 기자가 그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것은 한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유사시에 한국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반도에 당연히 일본 자위대도 협력 차원에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그 한국 당국은 이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요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이 한민구 한국의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 일본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 틀 안에서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고요. 이 한민구 장관은 자 이런 한국 당국의 요구가 그 문서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그 국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없지 않습니다. 이 그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명시는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시의 자위대가 그 주한 미군과의 협력 군사 협력을 이유로 해서 한반도 또 한국 땅에 그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의 그 주장들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고요. 또 일부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일제 치하에서 쓰라린 그 경험을 가진 그 한국이 예, 일장기를 탄 일본 군대가 목적이 어떤 그 협정에 의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그렇게 편치만은 않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 이날 그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핵확산 금지조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그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성명의 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임무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위해 그 양국이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의 납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이번에 언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북한 측이 그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런 미국 정부의 그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워딩은요. 비극적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 특히 지난해 일본 방문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서 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만났던 한 그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일본인들에게 이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도 그 일본의 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그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유엔 그 헌장에 따르면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그 헌장을 바꿔야 되는데요.
네.
전체 그 회원국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그 이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 일본이 하게 될 경우에 그 중국, 러시아가 과연 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 실제로 이것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29일이죠.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죠.
I offer with profound respect my eternal condolences to the souls of all American people that were lost during World War II.
아베 총리는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은 경의와 영구적인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이날 45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최초였고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연설의 초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그 방금 그 들으신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은 2차 대전 중에 그 전사하거나 또는 죽은 미국인들에게 머리 숙여서 깊이 절을 올리고 네. 영원한 애도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45분간 영어로 진행된 아베 총리의 그 의회 연설을 쭉 지켜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그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바로 연설 시작 전에 그 제2차 대전 기념관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네. 있습니다. 2차 대전 기념관을 둘러보고 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기리기 위한 그 할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것이 바로 워싱턴에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곳을 둘러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그 침략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이 그 사죄한다.
네.
사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머리 숙여서 절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2차 대전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이 깊은 후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묵념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리로서 미국인들에게 2차 대전 중에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좀 심심한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을 학생 시절에 방문했을 때 경험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언급하는 것이 곳곳에서 역력하게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 구상 그 맥락에서 경제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아베 총리는 또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아베 총리가 이 연설에서도 그렇고요.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 영유권 분쟁,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남아시아 여기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네.
그 세 가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권과 영토 통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남중국해든 동중국해든 영유권을 빚고 있는 그 분쟁. 지역들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압적이 아닌 그런 평화적으로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영유권 분쟁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이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일정도 밝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그 미우의 상원 합동연설을 통해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그 집단 자위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또 그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네. 최근 이와 관련해 일본 NHK가 그 헌법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방금 나왔는데요. 개헌에 찬성한다 이런 일본인들이 28%였고요. 반대가 2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운 약 43%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분명한 입장이나 찬반하는 입장이 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아베 총리로서는 뭐 일정을 밝혔습니다만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역시 그 국민들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름까지 그 몇 달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국민들을 어떻게 여와에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이 큰 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중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이제 특히 큰 그 관심을 보였는데 이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그 전에 아베 총리가 그 합동회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서 그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도 조금 소개를 네.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아베 총리가 연설 그 모두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그 유감과 반성의 뜻 그러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묵념까지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는 상당히 달리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은 통절한 반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이 아시아 여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역대 일본 총리와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그 아베 총리의 연설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의 이용수 할머니가 그 참석을 해서 지켜봤거든요.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이번에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했고
네.
또 한국이나 중국 등 그 피해 당사국들이 요구해왔던 사과, 사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그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그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것은 외교부의 성명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외교부, 한국 외교부의 성명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화합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중국도 외교부의 흑레이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 정부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그 빠진 것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보비서가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 발표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불참한다. 그리고 북한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방침을 전달해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짧은 그 성명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가 북한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새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한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행사 또는 그 현지 지도 이런 것이 그 정상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 언론은 그 역시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방 러시아를 앞두고 그 무슨 석유 또는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무기와 관련돼서 어떤 그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게 추측성 보도고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추측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이번 불참 결정에 혹시 그 중국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최대 맹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거의 전례는 북한의 지도자가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후에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다는 것이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그 관계가 급신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부담일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 측에 그 압력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확인된 건 없고요. 또 중국 변수가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작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북한으로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중국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중국의 2차 대전 승리 이번에도 이제 70주년입니다.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엔 김 위원장이 갈까요?
만약에 그 이번 러시아 그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또 가장 그 가까운 맹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초청에 응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그렇게 누구도 받아들일 겁니다.
네. 자, 중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양측에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가까이 과거의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일 것으로 우리가 누구나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북한 자유주간이 무엇인지 뭐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만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요.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처음 실시됐을 때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줄곧 열리다가요. 7년까지 그렇게 열리고
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는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네. 행사가 2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년 그 4월 마지막 주에 대개 그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네.
그 26일 날 그 워싱턴에서 기도회를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 첫날 그 행사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날 그 워싱턴 그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를 했고요. 또 기도회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음악가죠. 김초룡 교수의 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그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그 탈북자들은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북한 관련해서 그 여러 그 새로운 정보, 활동 이런 것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29일 날에는 그 미 하원의 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하는 토론회와 각종 그 시위, 영화 상영회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행사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예, 특별히 이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또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요?
예, 그 사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그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여서 이 종합적인 어떤 그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자세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역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러 토의라든지 이런 행사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네.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의 그 토론회도 자, 이 앞으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쟁점들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 북한 인권을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거기에 책임을 묻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금융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또 하나는 유엔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네, 네.
자, 이 안보리가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토의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표결을 해야 된다.
네.
가령 국제형사법정에 북한의 정권의 그 책임자들을 회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29일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또 북한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 나흘째 행사로 그 29일 날 그 미 워싱턴 미 의회에서 그 북한 인권 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킹 특사는 이날 그 북한이 그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킹 특사는 그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 당국의 뭐 통제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근로자들이 그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또 임금도 그 북한 당국이 중간에서 이를 그 빼갔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못하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나 그 조치가 세계 인권 선언에 그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노동기구 ILO의 그 노동 규정 등의 그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엔 안보 이 그 근로자들의 문제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문제가 그 어떻게 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수가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데 나가 있는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령 루블화가 약세라서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철수를 하는 판인데 북한에서는 더 늘린다.
네, 러시아의 경우 그렇죠.
네, 러시아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늘린다 이러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착취 문제도 이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조명을 받는 것 같군요. 자, 30일입니다. 그 다음 날 탈북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간담회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그 UN에서 열렸는데요. 이 간담회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그리고 UN 주재 한국 대표부가 공동으로 그 개최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여기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한 탈북자가 자신의 발언을 끝마치자 그 좌석 배치가요. 그 탈북자들이 앉아서 그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뒷면에 북한 외교관들이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한 탈북자의 발언이 끝나자 북한 외교관이 바로 뒤에 있었던 외교관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네.
인권 문제로 말하면 북한의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 그 행사장에 있었던 그 사회죠. 바바라 데믹이라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입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책을 펴낸 그런 북한 관련
네.
책을 펴낸 기자가 사회를 봤는데요. 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라. 그 순서상 발언권을 이 탈북자들의 발언이 끝나면은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발언을 했고요. 이것을 현장에 있던 사만타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북한 외교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그 진행하는 측에서 마이크를 꺼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예.
탈북자들은 이 국제회의장에서 예의도 없느냐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또 소리도 들리고 참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 회의장에서 추태를 벌인 것으로 그렇게 네.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내용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북한에서는 11월 16일이 어머니날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2012년부터 이날을 어머니날로 기념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이 어머니날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어머니께 꽃과 카드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요. 좋은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하는데요. 아마 어머니날 미국 식당이나 상점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맘마, 맘마.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1997년에 Boys to Men이란 미국 남성악단이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신청곡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다면서 신청해 오셨는데요. Pops English, 오늘은 Boys to Men의 노래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가사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조지 그로시입니다.
You taught me everything and everything you've given me.
어머니는 내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나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I always keep it inside.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You're the driving force in my life.
어머니는 내 삶의 추진력이죠. Driving force. Driving. D-R-I-V-I-N-G. Force. F-O-R-C-E. Driving force. 추진력이란 뜻이죠.
What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your success?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추진력은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I guess it was my parents.
아마 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They always believed in me. And encouraged me.
항상 저를 믿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So I didn't want to let them down.
그래서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isn't anything or anyone that I can be. There isn't anything or anyone that I can be.
나는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요.
And it just wouldn't feel right.
왠지 허전할 거예요.
If I didn't have you by my side.
어머니가 내 옆에 없다면 by my side. by by my my side side by my side. 내 옆에란 뜻이죠.
I need you by my side.
내 옆에 있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I know this park has wild animals, so I always feel safer hiking with my dog by my side.
이 공원에 야생 동물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등산할 때 개가 옆에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곤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You were there for me to love and care for me.
어머니는 늘 옆에서 날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죠.
When skies were gray,
하늘이 회색 비칠 때
Whenever I was down, You were always there to comfort me.
내가 우울해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날 위로해 주셨죠. 여기서 down, D-O-W-N, down은 기분이 우울한이란 뜻이죠.
Why the long face?
왜 그렇게 얼굴이 시무룩해요? 하고 누가 물으면
I feel kind of down because my date canceled on me.
네, 데이트 약속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겠죠.
No one else can be what you have been to me. And no one else can be what you have been to me.
그 누구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You will always be. You will always be.
어머니는 언제나.
You will always be the girl in my life for all time. You will always be the girl in my life for all times.
어머니는 언제나 내 인생의 여인으로 남을 거예요. 네, 보이스투맨의 노래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1절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미국인들이 1년 중에 전화통화를 가장 많이 하는 날이 바로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이 평소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안부 전화를 어머니께 한다는 건데요. 이날 미국의 통화량은 평상시보다 37%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 제정된 건 애나 자비스란 여성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초에 이 여성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날 행사는 대성공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힘을 얻은 자비스 씨는 어머니 날을 전국적인 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요. 결국 1914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ama, Mama, you know I love you. Mama, Mama, you know I love you.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Ooh, you know I love you, Mama. Oh, you know I love you, Mama.
오,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
Mama, you're the queen of my heart. Mama, you're the queen of my heart.
어머니, 당신은 내 마음의 여왕이에요.
Queen of My Heart, Queen, Q-U-E-E-N, of, O-F, My, M-Y, Heart, H-E-A-R-T, Queen of My Heart, 직역하면 내 마음의 여왕이란 뜻인데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뜻이죠.
Your love is like tears from the stars.
Your love is like tears from the stars.
어머니의 사랑은 별의 눈물 같아요.
Mama, I just want you to know.
Mama, I just want you to know.
어머니 아셨으면 좋겠어요.
Loving you is like food to my soul.
Loving you is like food to my soul.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내 영혼의 양식과도 같아요. 여기서 food to my soul, food, F-O-O-D, to, T-O, my, M-Y, soul, S-O-U-L, food to my soul 하면은 영혼의 양식이란 뜻이죠. 그런가 하면 comfort food, comfort, C-O-M-F-O-R-T, food, F-O-O-D, comfort foo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안을 주는 음식이란 말인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감을 주는 음식을 말합니다. 보통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익숙한 음식을 얘기하죠.
What's your comfort food?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은 어떤 거죠? 하고 누가 물으면
My mom can make the best chicken soup in the world.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닭고기국을 만드신답니다.
That's my comfort food.
그게 제게는 위안을 주는 음식이에요.
I miss it so much.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뜻이죠.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후렴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1997년 영화 Soul Food의 주제가였는데요. Soul Food, 이 말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도 되고요. 또 미국 남부 흑인들의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소울푸드란 영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는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중심이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요. 또 어머니가 돈을 감춰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감춰둔 돈을 찾기 위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가족끼리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보이스 투맨은 이 영화 주제곡인 A Song for Mama 이 노래로 빌보드 인기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You're always there for me, have always been around for me.
You were always there for me, have always been around for me.
어머니는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죠. 뭐 어머니가 꼭 신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힘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죠.
Even when I was bad.
Even when I was bad.
내가 못되게 굴 때도
You showed me right from my wrong.
You showed me right from my wrong.
옳고 그른 걸 구별하게 가르쳐 주셨죠. Show right from wrong. Show, S-H-O-W, right, R-I-G-H-T, from, F-O-R-M, wrong, W-R-O-N-G. Show right from wrong 하면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하게 가르쳐주다, 보여주다란 뜻인데요. 알다란 뜻의 know, K-N-O-W, know를 써서 know right from wrong 하면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하다란 말입니다.
The defendant is pleading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because he does not know right from wrong.
피고는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없다면서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And you took up for me when everyone was down in me.
And you took up for me when everyone was down in me.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할 때 내 편을 들어주셨죠. Take up for. Take, T-A-K-E, up, U-P, for, F-O-R. Take up for.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란 뜻이죠.
How could you take up for Tom?
어떻게 톰을 편들 수가 있지?
You're my girlfriend, not his.
너는 내 여자친구지, 톰의 여자친구가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여기서 down, D-O-W-N, down은 criticize, 비난하다, 헐뜯다란 뜻으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You always did understand.
You always did understand.
어머니는 항상 이해해 주셨죠.
You gave me strength to go on.
You gave me strength to go on.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죠. Go on, go, G-O, on, O-N, go on, 계속하다, 나아가다란 뜻이죠.
I'm sorry, am I boring you with my story?
미안해요, 내 얘기가 지루한가요? 하고 누가 물으면
No, not at all. Please go on.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하세요. 이런 뜻이죠.
There were so many times looking back when I was so afraid.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 두려워하던 때가 많았어요.
And then you come to me and say to me, I can face anything. And then you come to me and say to me, I can face anything.
그러면 어머니가 내게 와주셨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죠.
And no one else can do what you've done for me. And no one else can do what you have done for me.
그 누구도 어머니가 해준 것처럼 내게 해줄 수는 없어요.
You'll always be. You'll always be.
어머니는 언제나.
You will always be the girl in my life. You will always be the girl in my life.
어머니는 언제나 내 인생의 여인으로 남을 거예요.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2절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보이스 투 맨은 흑인들로 구성된 남성 악단이죠.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4인조였는데요. 지금은 한 사람이 탈퇴해서 3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투 맨은 1990년대에 아름다운 화음과 감성적인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번 노래를 발표하면 13주, 14주씩 인기순위 정상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에 발표한 이 노래 A Song for Mama 이후에는 인기순위 10위 안에 들만한 노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죠. Driving force, 추진력이란 뜻이고요. By my side, 내 옆에. Know right from wrong 하면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하다. Take up for,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 Go on, 계속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Boys to Men이 부른 A Song for Mama. 어머니를 위한 노래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taught me everything, everything you've given me. I always keep it inside. You're the driving force in my life. Yeah. There isn't anything or anyone that I could be, and it just wouldn't feel right. If I didn't have you by my side. Oh. You were there for me to love and care for me. When skies were gray, whenever I was down, you were always there to comfort me. No one else can be what you have been to me. You will always be, you will always be the girl in my life for all time. Mama, Mama, you know I love you.
You're the queen of my heart.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